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보안당국이 11일 북코카서스 지역에서 대테러 작전을 통해 두 명의 무장대원을 사살했다고 러시아 국가반테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국가반테러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남부 카바르디 노발카르 공화국 주도 날치크 외곽에서 국제테러 조직의 조직원들이 여러 사보타주 파괴 행위와 테러 행위들을 계획하고 있었다면서 이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 명의 무장대원을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반테러위원회는 사살된 무장대원들이 투항 권유에 불응하고 사격하면서 러시아 연방보안국 특수부대 요원들과 잠시 총격전이 있었으며 민간인이나 요원들 중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지난달 22일 모스크바 인근 공연장에 난입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범들이 자동소총을 난사하고 폭발물을 터뜨려 최소 144명이 사망하고 182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체첸공화국과의 전쟁 뒤 불안정한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대테러 작전을 실시해왔지만 지난 10년간 이 같은 작전은 전보다 훨씬 드물었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어제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의 계획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국들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며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것은 좋은 것이며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이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포함해 인권과 인도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들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데 기시다 총리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도 북한과 언제든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내 정책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고 내 직접적 지시에 따른 진전된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 납치 문제에 대한 지속적 이해와 협력 그리고 즉각적 해결을 당부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매우 강한 확신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거듭 제안했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납북자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지며 바이든 대통령은 세 나라 정상이 처음으로 갖는 이번 회담에서 필리핀에 대한 새로운 공동의 군사적 노력과 기반시설 관련 지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르코스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정상회담에서 세 나라 간의 경제적 유대 증진이 주로 논의될 것이며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합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문제를 두고 중국과 크고 작은 마찰을 이어왔습니다. 한편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3국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합니다. 이번 연설은 아시아 태평양 내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의 해외 문제 개입에 대한 미 의회의 회의론이 제기되는 시기에 강력한 미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미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지난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 이후 9년 만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무장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마스 수장의 아들 3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군 항공기가 이날 가자지구 중부에서 하마스 부대 지휘관인 아미르 하니에와 무장대원인 모하마드 하니에와 하잼 하니에에 대한 공습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3명의 무장대원들이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의 아들인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측도 이들의 사망을 확인하면서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알샤티 수용소에서 공격을 당했으며 하니에 의장의 손주 4명도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손주 4명의 사망과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니에 최고 정치 지도자는 이날 성명에서 자신들의 아들들을 죽인 행위는 하마스로 하여금 원칙과 영토에 대한 수호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달 3월의 지구 기온이 또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땅과 바다가 한 달 사이에 사상 최고치로 기온이 올랐고요. 이런 최고 기록 경신이 10개월 연속입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가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의 지구 평균 기온은 섭씨 14.14도, 이전의 최고 기록인 2016년 3월보다 0.1도가 올랐습니다. 1850년대에서 1900년대, 그러니까 석탄을 떼던 산업화 시대 이전의 3월 평균 기온보다는 1.64도가 더 오른 겁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홍수, 산불, 뭐 사상 최고 기온, 역대 최고 기온 경신,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도 이제는 아주 덤덤해질 정도인데요. 기후학자들은 지금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추세가 비정상적이어서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세계 해수면 평균 온도가 21.07도였습니다. 역시 3월 기록으로는 역대 최고고요. 지난 2월보다도 조금 더 올랐는데 원래는 바다 수온을 높이는 엘니뇨가 지난해 12월 정점을 찍은 후에 누그러들고 있어서 바다 수온도 조금 내려가야 되는데요. 아직 해수면 온도가 예상을 벗어난 상태여서 지구 전체 기온 상승에 바다 쪽 상황이 합세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쓰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탄이 지구 온도를 높이는 원인입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금 당장 화석연료 사용 중단, 산림벌채 중단 등 지구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지구 온도의 기록 경신이라는 소식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참 거기 한 인권이 다 있고 지켜야 될 권리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나처럼 모르고 지낸
사람. 네, 한국 생활 10년 차인 북한에서는 인민군 대위였던 탈북민 정문화 씨의 목소리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4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9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12일 금요일 북한,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지만 강원도와 함경남도 쪽은 대체로 맑습니다. 청진, 김책, 삼전, 김영권,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한때 1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11도고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최고기온이 11도에서 25도 사이로 포근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8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도 8도, 신의주와 원산이 9도, 함흥이 7도고요. 중강의 아침 최저가 5도, 해산은 영상 2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중강, 원산, 해산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이 25도로 가장 높습니다. 개성의 낮 최고 21도, 신의주 15도, 청진 1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양쪽 모두 0.5에서 1m고요. 먼바다도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4월 12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과 일본, 필리핀 정상이 3국 정상회담을 열고 남중국해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얀마 정부군이 반군에 밀려 태국 접경 요충지에서 철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어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회담이 오늘 열린다는 소식부터 보죠.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리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11일 백악관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엽니다. 세 정상이 함께 정상회담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 세 나라 사이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와 각각 별도로 양자회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 세 나라 정상회담에서 어떤 현안들이 논의됩니까?
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미국 정부 관리는 이 남중국해 내 안보 문제가 핵심 논의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 나라 간 군사협력 강화, 필리핀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 필리핀 내 무선 통신 개선을 위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 도입,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을 위한 이 세 나라 사이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남중국해 내 안보 문제가 지금 핵심 의제라고 하는 거는 중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긴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예, 남중국해 대부분을 이 자국 영해로 주장하는 중국, 그리고 중국의 이런 주장이 해양 주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는 이 필리핀이 최근 이 남중국해에서 자주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히나 중국 해양 경비대 함정들이 이 세컨드 토모스 암초에 주둔한 군인들에게 이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이 필리핀 함정들을 방해하는 등 이 두 나라 함정 사이에 이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필리핀이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네, 이 필리핀이 자국 내 미군 기지수를 크게 늘리고 이 두 나라 해군과 해양경비대가 이 남중국해에서의 합동훈련이나 합동순찰 등을 통해서 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세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세 나라 해양경비대가 올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합동 순찰을 한다라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세 나라 해양경비대는 앞서서 지난해 6월에 남중국해에서 법 집행 훈련을 한 바 있었습니다.
네. 필리핀은 미국 말고도 일본 또 호주와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필리핀 해군이 미국과 호주 해군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과 필리핀 서쪽 해역에서 합동훈련을 하는 등 이들 나라와의 군사협력 수준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 비슷한 훈련들이 앞으로 몇 달 안에 또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11일에 백악관에서 열린 이 3국 정상회담은 이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필리핀에 대한 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지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필리핀과 일본 간의 군사협력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눈길을 끄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두 나라가 자국 병력을 상대국에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 접근 협정의 체결이 임박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앞서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1월에 필리핀을 방문해서 방위 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고 일본이 필리핀 해군에 해안 정찰 레이더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 상원에서 법안 발의 소식이 있는데 이게 중국에 맞서고 있는 필리핀의 방위력을 확충하기 위한 역의 지원을 하는 내용이군요.
네,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이 같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네.
필리핀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 25억 달러를 필리핀 측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해거티 위원은 이 법안이 해안 방어와 장거리 화력, 통합 공중 방어, 해양 안보, 유인 및 무인 비행체, 또 군사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에서 필리핀의 능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정상회담에서 이 세 나라 지도자가 필리핀에 투자하는 문제도 논의를 한다고요?
네, 이 필리핀 안의 항만과 철도, 청정에너지 그리고 이 반도체 공급망 같이 이 영향력이 큰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새로 투자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필리핀 대통령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11일 성명을 냈는데요.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약 1000억 달러를 필리핀에 투자한다는 합의를 이번 회담에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는 또 이 지나 레이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달에 필리핀을 방문해서 미국 기업들이 필리핀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미국, 일본, 필리핀 이 세 나라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쪽 반응이 어떨까요?
네, 남중국해 안의 중국의 행위에 대한 비판에 반발하면서 미국이 긴장을 악화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주도의 역외 국가들이 남중국해 안에서 이 소규모 집단을 규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협력이란 이름으로 대결을 부추기며 질서란 명분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이건 분명히 패권주의적 행위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얀마로 가겠습니다. 반군 조직들과 싸우고 있는 미얀마 정부군, 태국 접경 지역에서 철수를 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반군 조직인 카렌 민족연합, KNU 대변인은 AFP통신에 정부군 약 200명이 미아와디에서 태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교량 쪽으로 철수했다라고 11일 밝혔습니다.
네.
그는 또 10일 밤 10시경에는 자신들이 정부군의 이치로 기지를 점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현지에 기자들이 지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반군 측 주장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AFP통신이 밝혔습니다.
예, 자, 미얀마 정부군이 물러났다는 그 미아와디라는 곳이 미얀마 군사정권에 아주 중요한 곳이라면서요?
네, 미아와디가 이 태국과의 무역 중심지인데요. 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군사정권에 있어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예.
이 군정 상무부 자료를 보면요. 지난 12개월 동안에 이곳을 통과한 상품의 규모가 11억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예. 자, 언론 보도를 보면 미아와디에서 전투가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 미얀마 사람들이 태국으로 많이 넘어갔다고요.
네, 이 태국 정부 관리들은 미얀마에서 매일 4천 명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평상시에는 약 1,900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참고로 태국이 이 미얀마와 길이가 약 2,400km에 달하는 국경을 공유하고 네. 있습니다.
자, 태국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이 밀려드는 피난민들을 대응해서 이 이민 부처의 관리들을 더 많이 배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11일 태국 병사들과 이 장갑 차량들이 미얀마 국경에서 경계 상태에 있다고 전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또 태국 정부는 이 피난민을 최대 10만 명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전황을 보면 미얀마 정부군이 반군에 점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아와디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AFP통신은 이 미아와디 철수가 이 지난 몇 달간 이 정부군이 당한 최대 패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지난 2021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민간 정부를 무너뜨리고 다시 집권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전국을 장악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특히나 지난해 10월부터 이 반군들이 연합 조직을 만들어서 이 정부군에 대한 공세를 시작한 이후에 많은 지역을 빼앗기는 등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도 정부군이 반군에게 크게 패했죠.
네, 지난 1월에 이 북부 이 중국 접경 지역인 라우카이에서 이 정부군 병사 약 2천 명이 항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군정이 최근에 새로운 징집법을 도입했다고요.
네, 미얀마 정부가 지난달에 장기 징집법을 시행해서 18세에서 35세 사이 모든 남성, 그리고 18세에서 27세 사이 모든 여성이 의무적으로 2년 동안 군에 복무해야 한다고 지난 2월에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자 수천 명의 젊은이가 외국으로 도피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군정 지도자인 민 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은 이 새로운 징집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훌라잉 최고사령관이 지난달에 그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민정 이양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군부가 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 임시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반군들이 민정 이양 계획을 무산시키려 한다면서 반군 측을 다시 비난했습니다.
네, 끝으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낮췄다는 소식 보도했습니다.
네, 피치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네.
이런 조처를 취한 이유로 중국의 공공재정 전망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중국의 재정 적자를 걱정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피치는 지난해 이 GDP의 5.8% 수준이었던 재정 적자가 올해에는 7.1%로 증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 숫자는 재정적자가 8.6%에 달았던 지난 202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네.
이때는 잘 알다시피 중국의 엄격했던 코로나 방역 조처로 해서 중국 경제가 아주 불안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 자, 중국이 한동안 부동산이 많이 의존을 했고 최근에는 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경제 상황이 고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위기를 가져온 게 이제 대표적인 예로 중국 내 3대 개발업체 중에 하나인 헝다를 들 수 있습니다.
네.
헝다가 이 3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가 늘어나서 2021년에 파산 위기에 몰렸고요. 이후에 2년 동안 구조조정도 하고 채무 재조정도 했는데 결국 지난 1월에 홍콩 고등법원에서 청산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파산 이면에 이 777억 달러에 달하는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중국이 부동산에 의존한 성장에서 벗어나려고 최근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피치사는 그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 전망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맞습니다. 이 중국의 재정 정책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치는 재정 완충력이 약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말입니다. 또 다른 그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도 비슷한 조치를 했더군요.
네, 지난해 12월에 역시 중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 중국이 실망했다면서 크게 반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피치가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지만 중국의 신용등급은 A+로 유지했습니다. 피치는 또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5.2%에서 4.5%로 떨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했던 시티그룹이라 이 IMF와는 대조적인데요. 지난달 시티그룹이 올해 전망치를 4.6%에서 5%로 상향 조정했고요. IMF 역시 지난 1월에 기존 전망치에서 0.4%포인트 올린 4.6%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 반응 어떻습니까?
네, 피치의 국가 신용등급 조정에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재정부가 이날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피치는 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이 중국 정부 노력을 효과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국제사회가 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 부채 해결 작업이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고 있고 위험이 통제 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여전히 경제 자신감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장기적인 발전 추세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 경제 체제가 서방 쪽과 아주 다르기 때문에 서방 쪽 기준치가 중국 경제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5%를 기록하며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물가 반등으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연방 하원이 영장 없이 외국인의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해외정보감시법 필사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2021년 미시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10대 학생의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물가 관련 소식인데요. 물가가 정말 좀처럼 잡히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물가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예.
미 노동부는 10일 지난 3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달 전인 2월의 상승률 3.2%를 웃도는 수준이자 지난해 9월에 3.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건데요. 자, 시장의 전망치도 웃돌았습니다.
네.
다우존스와 로이터 집계 경제학자들의 전망치는 3.4%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하고 비교하면 3% 중반의 물가 상승률이고 그러면 지난달, 한 달 전하고 비교하면 물가가 어느 정도나 오른 겁니까?
네, 전달인 2월 대비 상승률은 0.4%입니다. 네. 역시 시장 전망치 0.3%를 상회합니다. 또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하며 역시 전망치로 뚫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가 안정을 기대하는데 물가는 왜 자꾸 이렇게 오르는 거죠?
예,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이 물가 인상을 견인했습니다. 에너지 비용은 2월에 2.3% 오른 데 이어 3월에도 1.1% 올랐습니다.
네.
자, 그리고 CPI 가중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은 전달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했습니다. 자, 다만 흔히 장바구니 물가라고 불리는 이 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2.2%로 그다지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계란 가격은 1년 만에 4.6% 오르며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네. 자, 미국의 장기적인 그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6월 9.1%로 고점을 찍은 이후 둔화 추세를 이어갔고요. 작년 6월 이후 3%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 1월엔 3.1%로 내려가면서 2% 진입을 눈앞에 뒀지만 2월에 다시 3.2%로 반등했는데요. 물가가 좀처럼 2%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소비자들은 부담인데요?
맞습니다. 게다가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반해서 소득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시간당 평균 소득은 월간 변동이 없었고요. 1년 전과 비교해 0.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네. 이 물가라는 게 일반 국민들한테는 생활이 바로바로 직결되지만 물가 추이를 특히 그 주의 깊게 보는 기관들도 있잖아요.
네.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지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인 2%에 안착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1월에 이어 2월에 이어서 3월 들어서도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는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었거든요.
맞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연준이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올해 총 3차례 금리를 인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네.
하지만 3월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되면서 전문가들은 연준이 더 늦게 그리고 더 적게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시티즌스의 필립 뉴하트 이사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수치가 올해 연준의 인하 조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진 않지만 연준이 향후 몇 달 안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확실히 줄였다고 평가했고요.
네.
시카고 상업거래소 물가지수 발표 후 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군요.
네, 연준이 10일 지난달 열린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정하는데요.
네.
지난달 회의에서 연준 의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회복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말은 기존 입장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사록은 연내 어느 시점이 되면 긴축 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사록은 참석자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주목했으며 최근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2%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확신을 강화하지 못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네, 연준은 지난달 20일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무리하며 미국의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건 지난해 7월이고요. 이후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어서 올해 1월과 3월까지 5번 연속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기준금리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난 두 달간 울퉁불퉁한 인플레이션을 봤다며 이런 것이 더 있을 수 알 수 없다고 네.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월에 미국 물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미일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란 전망을 재확인했는데요. 다만 시기적으로 한 달 정도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 앞두고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경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3월 물가 지표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인플레이션이 돌아왔다. 그리고 극심하다라며 연준이 바이든 대통령을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결코 신뢰할 수 있게 금리를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 해외 정보 수집과 관련한 주요 법을 연장하려는 노력이 실패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원은 10일 해외 정보 감시법 FISA의 완료 시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본회의 상정할지 여부를 묻는 절차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네.
찬성 193대 반대 228로 부결됐습니다.
네.
이로써 해당 법은 본회의에서 논의될 기회가 사라졌고요. 법안 통과를 추진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리더십은 또 한 번 네.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해외정보감시법, FISA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예, 이 법은 미 정부가 해외단체나 국가,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1978년에 제정됐습니다.
네.
특히 이 법의 702조는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제정됐는데요. 미국 영토 밖에서 영장 없이 외국인의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원래 작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작년 12월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에 FISA 702조의 효력을 올해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해외정보감시법에 둘러싼 논란이 좀 있었다고요?
예, FISA는 미국이 첩보 활동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몇 해 전 연방수사국이 미국인들의 통신정보까지 조회 유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702조는 미국 시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만약 미국 시민이 외국인 감시 대상과 접촉이 있었다면 미국인에 관한 자료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이는 법원의 승인 없이 수집된 증거를 사용해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불합리한 수색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법을 연장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하원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불발됐거든요. 네.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공화당은 필사 702조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해당 법이 미국 국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가세를 한 겁니다. 현재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인 만큼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했으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 텐데요. 10일 표결에서 공화당 강경파 의원 19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왜 반대하는 걸까요?
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02조를 없애라고 요구하며 공화당원들에게 압력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결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그들이 내 대선 캠페인을 염탐했다며 필사 702가 나와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그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 통과를 추진한 거죠?
네. 표결 전 존슨 의장은 이번에 상정할 개정판에 미국인을 위한 새로운 보호조항이 포함됐다며 이런 개혁은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을 염탐하도록 허용한 남용을 실제로 없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예. 이 해외정보감시법 피사의 그 만료 기간이 19일이네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존슨 회장은 표결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재편성해 또 다른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피사 702조가 만료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이는 국감부에 너무 중요하며 대부분 의원들이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부결 사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과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존슨 의장 간 불화가 여전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ABC 뉴스는 존슨 의장이 취임 이후 지난 6개월간 표결에 실패한 사례가 이번이 네 번째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학교에서 총을 쏴서 학생들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한 그 가해 학생이 있었는데 이 가해 학생의 부모가 징역형을 살게 됐군요.
네, 지난 2021년 미시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10대 청소년 윌슨 크럼블리 군의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9일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임스 크럼블리, 제니퍼 크럼블리 부부에게 각각 10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학교 총격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의 부모가 이렇게 징역형을 받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죠.
그렇습니다. 재판에 담당한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의 쉐릴 매튜스 판사는 이번 유죄 판결은 잘못된 양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번 판결은 다가올 폭주 열차를 멈출 수 있었던 행동의 결여를 확인시켜준다며 부모가 반복적으로 그 기회를 놓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21년 11월 30일입니다. 오클랜드 카운티의 옥스퍼드 고등학교에서 당시 15살이던 크럼블리 군이 반자동 권총을 들고 복도를 걸어다니며 총을 쐈는데요.
네.
충격으로 학생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가해자인 크럼블리 군도 처벌을 받았죠?
예, 검찰은 크럼블리 군에게 1급 살인과 살인 미수, 테러 등 총 24건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요. 크럼블리 군은 지난해 12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네. 검찰은 왜 크럼블리 군의 그 부모한테 범행의 책임을 물었던 겁니까?
검찰은 아들의 범행에 부모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네.
우선 크럼블리 군의 부모는 아들의 범행 당일 학교에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교실 내에서 아들의 행동에 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가 상담차 부모를 불렀던 건데요. 하지만 부모가 크럼블리 군을 조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다녀간 후 몇 시간 뒤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죠.
그 부모는 아들이 사건 당일에 학교에 권총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크럼블리 군이 범행에 사용한 총은 부모가 직접 아들에게 사준 것이었으며 부모는 이후 총기를 집에 방치했고 무엇보다 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 무관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를 보여주는 증거를 토대로 이들 부모에게 과실치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요. 지난달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크럼블리 군의 부모에게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 측은 그럼 부모한테 몇 년을 구형했다는가요?
예, 검찰은 최소한 10년 내에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요. 판사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다만 크럼블리 부부가 이미 거의 2년 반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10년 징역형은 이제 남아있는 횟수만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만약 가석방 자격이 거부되면 최대 15년 동안 투옥될 수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20세기 들어 자동차와 비행기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면서 운송수단과 관련된 사고의 조사와 예방을 맡을 행정부처의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가 설립됐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We did bring in one of NTSB's senior hazmat investigators today to begin to look at the cargo and the cargo manifest.
2024년 3월 27일, 제니퍼 하멘디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 위원장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상선 충돌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멘디 위원장은 유해물질 조사관이 선적 목록에 있는 화물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면서 조사관이 컨테이너 56개에서 유해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The integrity of our nation's transportation system impacts every American. And it is the job of the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an independent federal agency.
NTSB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교통사고 조사, 교통안전 연구 수행, 안전 권고 발령, 주요 항공 및 여객 철도 재앙 발생 뒤 희생자 가족 지원, 그리고 교통안전 지능 책임을 맡은 소규모 연방 독립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NTSB는 대통령이 상원 권고와 동의에 따라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기는 5년입니다. 대통령은 위원들 가운데 각각 1명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지명하며 위원장은 별도로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NTSB는 신설된 연방교통부 산하부처로 지난 1967년에 설립됐습니다. 이어 1974년 NTSB는 독립안전위원회법에 따라 완전한 독립기관이 됐습니다. NTSB 내 주요 조직으로는 행정판사실, 항공안전실, 고속도로안전실, 해양안전실, 철도 파이프라인 유해물질조사실, 연구 엔지니어링실 등이 있습니다. NTSB는 교통안전 규정과 관행을 바꿀 직접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지난 2016년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1967년 이후 NTSB는 모든 운송 형태에서 14,300건 이상의 안전 권고를 발령했습니다. NTSB에서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본부와 콜로라도주, 워싱턴주, 그리고 알래스카주에 있는 지역 현장 사무소에서 약 4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NTSB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NTSB의 예산은 약 1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북한에서 인민군 대위였던 탈북민 정문화 씨. 세 번의 탈북 끝에 한국에 도착했고 이제 정착 10년 차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정문화 씨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첫탈북에 중국으로 이제 그때 당시 팔려간 줄 몰랐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했지 이 사람들한테 나를 이심매매로 팔아주세요 하고 가는 건 줄 몰랐어요. 인권이란 말을 몰랐기 때문에요.
탈북민 정문화 씨가 첫 탈북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최근 정문화 씨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남북 더보기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북한에서 근무했던 군생활과 또 한국에서의 정착생활을 남북한 출신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먼저 행사에 관한 소개부터 들어보죠.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영 교수입니다.
올해에도 이제 몇 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텐데 그 첫 주제가 여군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군 여군 대위, 남한 여군 대위 두 분을 모시고 군 생활에 관한 것, 특별히 여군 생활에 관한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군인 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북한군과 남한군은 생활도 다르고 사고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처우도 많이 다르고 특히 여군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더보기 행사를 통해 직업군별, 서로 비슷한 점과 또 문화 차이를 알아갈 수 있었는데요. 북한 출신 여군으로 참여한 정문화 씨가 함께한 계기부터 들어봤습니다.
북에서 살 때는 인권에 대해서 잘 몰랐고 내가 받는 소모랑 이게 인권 침해라는 거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었는데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10년 차로 살면서 보니까 우리에게도 참 거기한 인권이 다 있고 지켜야 될 권리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나처럼 모르고 지낸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 거잖아요. 현실적인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도 더 배울 겸 또 인권 침해가 더 이상 없애길 바라면서 저희 이 말 소중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북한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통일적으로 지향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나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빨리 통일의 길을 열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8년 정도 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입대했을까요?
90년대는 무조건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구호가 의무적으로 도시 곳곳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교육받기는 90년대에 무조건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자 이런 구호를 많이 들었고 그때 당시는 혈기 넘치나의 젊은 나이 때니까 약간 들뜬 김에 이제 군대에 나갔던 것 같고 이제 정작 군대에 가서 무조건 이제 군복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만큼 군부대 탈영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경우에는 이제 나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한테까지 영향이 미치니까 진짜 그 군복무 기간에는 진짜 충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전역할 때까지도 외부 소식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군복무를 하면서 이제 정해진 지역을 이제 우리가 수호하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일체의 사회생활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이제 그 모든 통신이 차단되어 있고 이제 신문도 이제 군인 신문만 딱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전투력을 이제 군인들 사기랑 떨어질까봐 이제 그런 일체의 그런 불필요한 소리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가 강하다. 무조건 우리가 물리쳐야 조국이 통일된다. 선거전 이런 생각만 갖고 그런 교육만 받고 이제 군복무를 했었고 전역돼서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현실과 달랐어요. 이제
1990년대 말 전역하고 북한 사회에 나와 보니 북한의 배급제는 붕괴했고요. 고난의 행군으로 정문화 씨의 가족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96년도 그때부터인가? 근데 이제 그 내가 전역될 당시에는 잔돈 1전도 없을 정도로 너무 그랬었고 또 저는 이제 군복무 기간에 조선노동당에 이제 입당을 했으니까 저기는 입당한 사람은 무조건 이제 당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으면서 출근해야 되고 하는 게 너무 버거웠고 전역될 당시에는 이제 동창들은 다 이미 탈북도 하고 추억이 있던 그 동네가 고난 행군 겹치면서 이제 사람들 싹 다 바뀐 거예요. 한 1년 지나서 진짜 너무 살기 힘들고 이제 엄마가 이제 치료비 없어서 이제 그 돌아가시고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이 이제 자기는 오늘 간다고 중국 도망친다고 너도 가자고 그래서 진짜 그때 24시간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3년만 돈 벌고 오자. 그래서 떠난 게 첫 탈북이었었고
하지만 정문화 씨는 몇 개월 뒤 다시 북송됐습니다. 1년 동안 노동단련대에서 처벌을 받았고요. 북한 사회에 나온 그녀는 친구들과 장사일을 하게 됐죠.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나서 저시 회사 다녀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 드라마 그 CD를 파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중국에서 받아다가 이제 그 중부 지역에다가 이제 그쪽에다 팔면은 엄청 돈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아는 언니들하고 같이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물건 내가 받아주고 나르는 운반 역할하고 이렇게 겨우 살아가던 도중에 어디 앞선에서 위험이 차려졌는데 내가 이제 그거를 들키게 되면은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그녀는 할 수 없이 두 번째 탈북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어르신 집에서 가사 일을 도왔는데요.
단동 쪽에 아마 갔어요. 그래서 그냥 집 청소해주고 반찬 같은 거 해주고 이렇게 살면서 그것도 그 집 어르신은 이제 북에서 왔다 불쌍하다고 며칠에 한 번씩 이제 또 돈을 끊겨주고 하니까 그거를 지금 모으고 도망칠 기회만 보다가 한 7, 8개월 되니까 한국돈 계산하면 그때 한 100 얼마밖에 안 돼요. 북한에 보내달라고 한 달 졸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나를 넘겨줘서 국경연선까지 이제 다시 나갔죠. 이틀 거쳐서.
중국에서 번 돈으로 다시 북한에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녀는 또 다른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북한에 다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잠복에 있던 수사대한테 이제 잡혔어요. 봄에 갔던 사람이 가을에 지금 다시 지금 이만한 물건 들고 갔어요. 내가 이제 옷까지 몇 개 입은 게 그걸 갖고 건너서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 경찰들이 군복무 경력 때문에 나쁜 물을 먹었구나 얘가 경찰서로 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군복무 기간에 받았던 훈장, 메달, 뭐 당증 그걸 다 박탈당해요. 교도소 기간에 난 무조건 살아서 나가야 된다. 탈북을 해야 되겠구나.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서 2년 끝내고 바로 저 탈북을 했어요.
그녀의 세 번째 탈북. 중국에서 2년을 지냈지만 신분 없이 살아야 하는 두려움에 결국 2015년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현재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회사 생활도 해보고 식당 일도 해봤는데 대리만족을 느낀다 해야 될까? 북한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만지지 못했던 식자재, 식재료들 사람들은 왜 식당 자꾸 하냐고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의외로 재밌어요. 그래서 늘 식당에서 음식에서는 뭐 손님상에 나갈 때마다 기분도 좋고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음식도 만들어서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주면 의외로 또 손맛이 좋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게 더 기분 좋아서 하고 가장 큰 거는 돈 잘 벌잖아요. 아 여기는 일하는 것만큼 보수가 있고 이제는 그냥 즐길 날만 맞고 뭘 하면서 놀까 이제는 그 생각뿐이에요.
또한 누구보다 어렵게 자유를 찾은 만큼 탈북민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서는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못할 때 아 이런 걸 내가 해줄 수 있겠구나. 아플 때 내가 어디를 연결해 줄 수 있고 중국에 살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한국말을 못해서 학교에 적응이 안 되고 엄마가 이제 그 애를 붙잡고 같이 울고 불고 하는 걸 저는 너무 수없이 봐가지고 아 이런 거를 다문화하고 연결시켜주고 한두 번 해주고 나니까 거기에서 제가 약간 그렇게 성취감을 느꼈어요. 내가 좀 이렇게 발바닥이 아프게 조금만 뛰어다녔더니 아, 이 사람한테 약간 도움이 됐구나.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됐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씩 커져서 지금은 거의 100명 넘어요. 이제
현장의 관람객들은 북한 출신 여군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요. 또 북한의 군문화를 알아간 뜻깊은 기회가 됐다며 정문아 씨가 이제는 한국에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아, 저도 고향이 북한이긴 한데 군인 생활을 못 해봐가지고 몰랐는데 좀 북한 군인 생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군인들이 그 생리대를 서로 네 것 내 것 없어 모두 위생 건강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려가면서 쓴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저희는 여기서 너무 풍족해가지고 얼마나 남는 게 많고 버리는 게 많아요. 주고 싶고 그런데 줄 수도 없고 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안타까운 생각, 공감이 가고 김치를 훔친 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제가 1985년도에 군 입대를 했어요. 우리도 김치를 얻으러 간 적이 있어요. 마을로 비참한 거 아니에요. 상황이 열악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저 입장에서 예전에 군대 생활했을 때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 거의 근무하셨던 또 여성 장교분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하여튼 한국하고 지금 북한하고의 그 어떤 상황 같은 거를 잘 알 수 있었다. 그 문화 대위분께서 말씀하셨을 때 본인이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최고였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다른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더 많이 활성화돼서 뭐 저같이 잘 몰랐던 사람들도 예, 다 많이 좀 알았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line, 선, 줄 이런 뜻이죠. line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표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선 넘지 마세요라는 표현 line을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I'm going to have to tell David to dress up properly in the workplace.
Why?
He's wearing shorts all the time.
Isn't that the supervisor's job to tell David what to wear in the workplace?
I guess so. But I care about David. People are talking about him behind his back.
Well, then when you tell him, don't cross the line.
I'm going to have to tell David to dress up properly in the workplace.
나는 데이빗에게 회사에서 적절한 복장을 하라고 얘기해야 할 겁니다. Why? Well,
he's wearing shorts all the time.
그는 매일 반바지만 입어요. Isn't that the supervisor's job to tell David what to wear in the workplace? 직장에서 어떤 옷을 입을지는 상사가 데이빗에게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I guess so. But I care about David. People are talking about him behind his back.
그렇죠. 그러나 나는 데이빗을 생각해요. 사람들이 뒤에서 얘기하거든요. Well, then when you tell him, don't cross the line. 그럼 데이빗에게 얘기할 때 선은 넘지 말아요. Cross the line, 선을 넘다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 도를 지나치다 이런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선을 넘을 때도 cross the lin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상적으로도 정도가 지나칠 때 도를 넘는다라는 표현도 cross the lin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bottom line을 사용해서 대화해 보겠습니다. bottom line, 중요한 것이란 뜻입니다.
Here, the bottom line means the most important thing.
'Did you talk to David?'
'Yes, I did. He took it well. The bottom line is that he will look professional at work, and people will not talk about him anymore.'
Did you talk to David? 데이빗한테 얘기했어요.
Yes, I did. He took it well.
네, 말했어요. 잘 받아들였어요.
The bottom line is that he will look professional at work, and people will not talk about him anymore.
중요한 건 그는 전문 직장인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욕하지 않을 거예요. Bottom line, 요점, 중요한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Bottom line이 사용된 대화 들어보셨고요. 이번에는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읽다, 속뜻을 알다 이런 표현 read between the lines를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avid doesn't take my phone calls.
Read between the lines. He's upset with you.
What did I do?
You told him to dress up.
David doesn't take my phone calls.
데이빗이 전화를 안 받아요. Read between the lines. He's upset with you. 속뜻을 읽어요. 그는 당신한테 화가 났어요.
What did I do?
내가 무엇을 했는데요? You told him to dress up. 당신이 옷을 격식 있게 입으라고 말했어요.
Reading between the lines means you try to understand something that is not openly communicated.
Reading between the lines. 줄과 줄 사이를 읽다, 이 말은 말하지 않은 속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cross the line, 선을 넘다, bottom line, 요점은 중요한 것은 reading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읽다, 숨은 뜻을 읽다. 라인이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